베드로 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1장 말씀 우리 당분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성도의 고난과 시련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성도의 고난과 시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분명하게 믿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면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 소견이 주장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끊임없이 성도의 고난과 시련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이 무엇이었죠? 우리가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살펴보았죠? 무엇보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고 계십니다. 세상 현실로 눈에 보이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취해 주셨고 지금도 이뤄가시고 앞으로도 장차 이루실 분명한 현실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어떤 내용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에서 썩지 않을 산 소망을 주셨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실 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해 가고 계시다. 말씀만 들어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셔서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들이라 불러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고요. 우리에게 세상에서 죽음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천국에 둔 산소망을 주셨고요. 하늘에 속한 기업과 축복을 누리게 하셨고 그것을 온전하게 누릴 날까지 지금도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믿음 안에서 지키고 보호해 가신다. 이것부터 믿으라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면 이러한 축복을 내가 받은 자인가 잃어버리니까. 우리 성도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안에 있음을 먼저 깨닫고 믿고 소유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이 내가 받고 있는 축복을 부인하는 것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인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성도의 삶이 땅에서는 그 축복과 은혜가 고난과 시련으로 나타날 거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6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성도들의 영적인 현실이 이렇게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여러 근심하게 하는 시험들이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 구절에 나와 있는 언어를 살펴보면 must, 꼭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즉 우리를 grieve하게, 슬프게 하는 시련들을 잠깐 지나가게 하셨다. 성도의 삶에 시련 없는 삶은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련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성도들에게는 그 시련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한 부분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세상에서 만나는 시험들은 믿음의 시련들이 되게 하셔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순전하고 정결하게 해가시고 결국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현재의 고난이 영원한 영광을 이루어가도록 역사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장차 이르게 될 그 영원한 영광의 현실,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며 잠시 받는 현재의 고난을 이겨나가는 자들이라. 특히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장차 우리가 누릴 가장 큰 축복과 영광의 현실, 오늘 본문 뒷부분에서 알려주세요.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며 누리게 될 말할 수 없는 즐거움, 그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들이라. 우리의 예배에도 대상이 있고요, 우리의 믿음에도 대상이 있고요,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가는 삶에도 분명한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며? 예수님 바라보며. 그냥 참고 이를 악물고 인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게 돼, 우리가 영원토록 그 품 안에서 살아가게 돼,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들, 그들이 성도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 성도의 삶, 성도의 고난의 뜻을 알려주셔도 문제는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죠. 막상 고난이 닥치면 우리가 정말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가 그때 드러나요. 사실 초대교회 때도요, 지극히 큰 환난과 박해가 있었죠.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 지극히 큰 환난과 박해가 찾아오자 그 전까지는 다 잘 믿는 것 같았는데 드러났어요. 특별히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이 드러나서 배교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생겨났죠. 참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자들도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시고 이로써 더 복음에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고난 중에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은 어떠한가요? 사실 지금도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씀이 어렵습니다. 이 길을 거쳐가야 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어렵다.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뜻이 아니에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더 괴로운 지는 것처럼 들리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더 두려워지고요. 염려가 앞서게 된다는 거죠. 아니, 화가 나기까지 해요. 복음이 화가 나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세상을 준다고 하는 그런 거짓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는 다 좋았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주니까 어땠죠? 야, 이런 예수를 따라가다가는 내 삶이 세상에서 망하는 길로 가겠구나. 결국은 화가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기독교가 이런 거라면, 예수님 잘 믿어서 세상에서 좀 잘 되려고 했었는데 고난과 시련을 거쳐가야 한다. 그러면 아유 나중에 죽을 때나 믿고 지금은 좀 더 세상을 누리고 싶은 거죠.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우리 구원의 한 부분이라 하신 말씀을 부인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와서는 내 소견대로 믿고 싶은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예배하고 살았는데 왜 내 삶에 이렇게 고난이 많이 찾아와?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에 어려움을 주시나? 우리 교회는 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아픈 분들이 많이 생기고 우환이 많이 생겨나나? 이런 건가요? 축복. 축복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소견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사실 교회들도요, 이러한 소견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굳이 고난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더 잘 될 거라는 말씀만 전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의 무지에서 옵니다. 그런데 그 무지가 몰라서의 무지가 아니라 죄성에서 오는 무지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도 미련하고 더듬이는 자들이라 복음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선하시고 신실하신지를 아직도 잘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 죄성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큰 능력으로 영광의 날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존해 가신다고 하셨는데 아버지를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도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뤄주시는 거죠. 복음으로 하세요. 복음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믿음의 확신함이라는 단어는 proof of faith,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 주시는 시련이라는 거예요. 시련이 있어야 믿음이 증거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러한 믿음의 시련을 뭐하고 비교를 하시죠? 불로 연단되는 금. 좀 더 자세히 하면 믿음을 뭘로 연결하시냐면 금이에요. 믿음은 금. 시련은 불.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화의 대표적인 금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가장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금도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정금같이 순전한 100% 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가야 된다고요? 풀무불로 연단되어서 거기 섞여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순전한 금만이 남도록 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 불이 불순물은 없애는데 금 자체는 없애질 못해요. 순전한 금만 남게 한다는 거죠. 단지 불순물들을 녹이고 제거해서 금을 더욱 순전한 정금같이 되게 하는 거지 금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불이 꼭 필요하고요. 그 과정을 거쳐가야 돼요. 하지만 그 귀한 금도 세상 마지막 날에는 다 쇠하고 사라지고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금보다 귀한 것이라.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보화보다도 더 귀한 것이라. 왜 그럴까요? 금으로는 이 세상에 귀한 것들을 다 살 수 있어요. 현금이 없어도 금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금이 살 수 있는 것은 다 쇠하고 사라질 것들 뿐입니다. 영원하고 변치 않는 것들은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금으로 예수님을 얻을 수 있나요? 금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금으로 영원한 천국의 생명과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금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무엇으로 될까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은 이 모든 걸 얻게 합니다. 그리고 거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값을 하나님이 다 치러주셔서 우리는 거저 영원하고 온전한 것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세상 마지막 날이 와도 결코 쇠하거나 사라지지를 않고 더 온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금보다 귀한 우리의 믿음도 그런데 순전한 참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정금같이 되기 위해서는 불과 같은 시련의 과정을 꼭 거쳐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시련들이 절대 우리의 믿음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시련들이 우리의 믿음에 섞여있는 세상적인 현실들, 불순물들, 우리의 정욕들은 다 제거해가고 없앨 수 있어도 우리 믿음 자체를 없애지는 못한다는 거죠. 믿음 자체를 환란이 찾아왔을 때 부인하고 버리고 떠나는 자들은 처음부터 진짜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믿음은 없애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참믿음으로 드러내고 더 정금같이 순전하게 하는 것. 믿음에 섞여있는 세상 죄악의 불순물들,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을 더 제거하여 순전한 참믿음으로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더욱 우리 옛사람을 벗고 예수님 닮은 새사람을 입게 하고요. 더욱 세상에서 눈을 돌려 천국을 소망하는 것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믿음으로 영화에 이르고요. 영원한 천국 기업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는 꼭 불과 같은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구원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셨고 이뤄가시고 이루실 구원에는 우리의 고난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고난의 메시지가 꼭 함께 있어야 돼요. 고난이 빠진 복음은 없습니다. 어떻게 옛 하나님 잘 믿으면 좀 더 나은 풍성한 삶, 그렇게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어요. 구약에도 보면은요, 장차 오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의 은혜를 알려주실 때 이것을 알려주세요. 우리 몇 구절만 한번 같이 가볼게요. 말라기 3장 2절에서 3절. 말라카이 chapter 3 verse 2 through 3.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 3장 2절에서 3절.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의 현실을 알려주시는데 말라기 3장 2절에서 3절 찾으셨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실 것인데 그 구원의 현실을 알려주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이 자기 백성들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께 의로운 재물로 바쳐지게 하실 것이라. 그 구원의 한 부분을 뭘로 알려주시냐면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은 믿음의 시련을 거쳐 하나님 자녀로 더욱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어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의 은혜와 복음으로 알려주십니다. 시편에도 가보겠습니다. 시편 66편 가보세요. 9절에서 10절. 66 verse 9 through 10. 시편 66편 9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즉 믿음을 버리거나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믿음을 빼앗기거나 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를 위해 어떻게 하신다고 하세요? 그 10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하시되 은을 단련함같이 하신다.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아니, 우리 거꾸로 우리를 실족하게 하려고 우리 영혼을 죽이시려고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구원을 지키시려고 우리 구원을 완성해 가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을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시련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우리 구원으로 알려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끝까지 지키고 보존하시려고 우리들이 우리 자신과 세상에서 눈을 돌려 더욱 예수님과 천국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려고 오히려 우리 삶의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너무 분명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 삶에 시련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간증은 시련 그 자체입니다. 내가 시련에서 더 나아지고 건져져야 간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때서야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간증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받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성도들도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고난을 향한 기쁘신 뜻을 붙들고 자기의 고난을 이겨나갔습니다. 욥 아시죠? 욥의 고백.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자기가 왜 고난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지 몰랐어요. 내일 또 어떤 시련이 찾아올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알고 있었어요. 나의 가는 길을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나를 연단하시고 정금같이 되게 하실 거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알고 있었어요.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내가 이 육체를 떠난 후에 하나님을 보리라. 비록 죽어서 육체를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계신 곳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알았어요. 이 두 가지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이 육체를 떠난 후에 내 하나님 보기를 외인처럼 보지 않으리라. 지금 이 서신을 쓰시는 사도 베드로도 자기 삶을 돌아볼 때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확신할 수 있었어요. 베드로, 우리 베드로 좋아해요. 왜 좋아하느냐? 우리랑 성품이 비슷해요. 넘어지기도 잘했고 부인하기까지 하고 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베드로를 보면 계속되는 시험 속에 넘어지기도 하고 예수님한테 꾸짖음을 받기도 하고 결국은 자기의 큰 죄악으로 인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까지 가요.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절망의 슬픔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죠. 이렇게 자신의 삶에 찾아온 모든 시험들, 아니 자기 죄 때문에 찾아온 것까지도 밑바닥까지 떨어졌는데 그 시련이 베드로의 믿음을 없애고 멸망으로 가게 했나요? 아니에요. 베드로의 믿음을 없애지 못합니다. 우리는 시험이 있으면은요, 그 시험이 내 믿음을 약하게 하거나 없앨 것이라는 염려와 두려움이 있어요. 하실 필요 없어요. 시험이 하는 일은 내 믿음을 문제가 생기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드러나게 하는 일이에요. 내가 시험을 겪으면서 믿음이 연약해지는 거는 시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주위의 환경 때문에, 내 주위의 어떤 사람들 때문에, 내가 만난 이 문제 저 문제 때문에, 아이고 내 믿음이 정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됐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시험들이 있어서 내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시험으로, 그런 죄악으로 자기 믿음이 어떠한지가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험들을 통해 베드로의 죄까지도 사용해서 그걸 믿음의 시련이 되게 하여 베드로를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가시는 일에 쓰십니다. 베드로의 믿음을 없애지 못해요. 그 과정이 어떠했나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련들을 통해 베드로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내셨는데, 처음 베드로의 믿음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았어요. 시련이 오면 다 무너지는 집,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찾아보기 힘든 집, 어디에 두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 그리고 이 세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 영광을 구하고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자기 소견대로 믿었던 베드로의 헛된 믿음의 불순물들을 여러 시련을 거쳐 제거해 가시고요, 더욱 예수님과 천국 복음 위에 둔 참믿음으로 굳게 세워 가셨습니다. 즉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베드로 믿음을 굳게 세워 가신 거예요. 아까 읽었던 시편 말씀처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것으로 시련을 쓰세요. 실족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시련을 거쳐가게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러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님을 부으시며 계속해서 말씀으로 베드로를 굳게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도로서 여러 환난과 박해를 받고 죽음까지 당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갔습니다. 그래서 순전한 믿음으로 자라갔고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자신만이 아니었어요. 무슨 소리냐? 자신만 아니라 함께 같은 고난 중에 살아가는 형제들을 굳게 세워주는 삶, 예수님과 하나님의 삶에 참여된 삶을 살아가며 자라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부르심입니다. 형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시련이 절대 우리의 믿음을 없애거나 더 약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의 약한 믿음을 드러내고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주고 지켜주는 겁니다. 내 믿음 생활에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많아요. 아우, 내 삶이 이러니까, 내 주위의 환경이 이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아우 내가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 이건 올바른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의 약한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주고 지켜주는 거예요. 더욱 순전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인내하게 하는 겁니다. 정금 같은 믿음으로 죽음까지도 이기며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당시에는 힘들고 슬프지만 그것을 거친 후에는 우리가 더욱 단련되고 연단되어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나만 아니라 함께 고난 중에 살아가는 형제들을 굳게 세워주는 삶으로 더 살아가게 해요.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다 함께 한 몸을 이루어 예수님의 형상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들에게는 꼭 믿음의 시련을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라 그러시죠? 히브리서 13장에 징계가 없고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으면 사생하라. 내 참아들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요. 시련이 찾아오면 야, 하나님 아들 맞나? 반대라는 거죠. 반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큼의 시련만 허락하신다고 하시죠. 무슨 뜻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치 못할 시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너무 잘 알죠? 감당치 못할 시련은 주시지 않는데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시험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게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할 길이에요.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모든 시험들을 감당할 시험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피할 길은 뭘까요? 피할 길. 야, 하나님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피할 길을 주셔서 더 잘 되게 해줄 거야. 이런 기회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주셔서 더 그냥 복을 주실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걸까요? 우린 그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이 구절을 보면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요. 내 삶이 지금 힘든데, 아,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아, 이것도 전화위복이 돼서 더 잘 될 거야.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피할 길은 저와 여러분으로 모든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하고 이길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한다는 뜻인데 그곳이 어디일까요? 피난처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통해 피난처로 가서 쉼을 얻고 거기서 힘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예수님이에요.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피할 길이세요. 고난과 시련을 만나면 더 예배해서 떠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와서 감당할 힘을 얻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의 교제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를 피할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과 천국으로 더욱 인도해 가신다는 뜻이에요. 복음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의 현실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천국의 축복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모든 시험을 이기되 어디까지 이기게 될까요? 우리 시험의 궁극적인 가장 큰 시험은 뭘까요? 죽음이에요. 죽음까지도 그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기지 못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에게 주신 피할 길이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 교회와 형제 자매들입니다. 예수님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과 나누는 교제를 통해 우리가 나누는 믿음의 교제를 통해 현재의 고난을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야, 너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건데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어. 회복될 거야. 그런데 그 이후에 너는 가서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해줘라. 우리가 나누는 교제를 통해 현재의 고난을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기가 피난처예요. 형제들과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온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 고린도서 1장 3절에서 4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형제들까지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 돌아보고 서로의 짐을 지고 한 믿음과 소망으로 서로 격려하며 나누는 교제로 함께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내가 고난 중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받은 하나님의 위로, 복음의 위로로 같은 고난을 겪은 형제들을 위로하며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고난 중에 받은 복음의 위로가 없으면 사실 다른 형제들을 복음으로 위로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온통 내 소견과 세상 현실로만 위로할 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고난, 같은 고난을 겪는 형제들을 위로하고 굳게 세워주라고. 거기에 또한 우리의 피할 길이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는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 형제 자매를 돌아보며 그들의 고난을 나의 짐으로 지고 내 고난이라 나도 고난을 받고 있다 고백하시며 교제를 나누셔야 합니다. 형제의 고난이 내 고난이에요. 한 몸이니까. 나는 고난이 없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반대로 고난을 받고 계신 분들도 나 혼자 이런 고난을 받는다 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내 형제 자매에 함께 그 고난을 형제들과 나누며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짐을 지고 고난에 참여하여 교제를 나누다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교제를 나누는 걸까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무엇부터 할 수 있을까요?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부터 할 수 있어요. 고난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 형제 자매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 믿음의 시련이 되어 더욱 예수님과 천국 믿음으로 저들을 굳게 해주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부터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형제의 짐을 지고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내 형제를 향한 기쁘신 뜻을 이뤄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여기서 우리가 다 함께 예수님 닮은 삶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이 교회가 하나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서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형제 여러분, 결국 이러한 믿음의 시련을 통해 끝까지 이기고 인내하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한 축복을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축복일까요? 7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아니 우리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지키며 간 건데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이룬 것처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준비하고 계시대요. 마치 마라톤 경주를 끝나고 도착점에 도착했을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듯 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일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이 말씀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어떤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든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 있든지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이 천국 소망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시련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주시고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주시며,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 나눔으로 한몸된 것에서 예수님을 향해 자라가게 해주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